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광야 시리즈 이제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발단이 된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한 폐렴,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서 또 이제 한바탕 이제 홍역을 치르면서 우리 가운데 이제 면역이 생기면서 미국 등 대다수 나라가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 듯한 통계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벗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병 관련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언제 다시 시작이 될지도 몰라요. 많은 그 질병 관련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번 겨울에 계속해서 이런 바이러스든 아니면 다른 변종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인간을 공격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거나 이렇게 할 때 거기 가서 보면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달라, 건져내달라는 그런 기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뼈저리게 그렇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미국에서 하루에 2천 명씩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죽고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정말 그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악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정말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내 손녀, 손자들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그 인생의 고난, 광야,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생의 광야, 세상의 광야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지난 네 주에 걸쳐서 광야 시리즈 설교를 했고 오늘과 다음 주로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왜 광야 시리즈 설교를 했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사태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전 세상하고는 딴 세상이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의 그런 패턴의 그러한 생활 양식으로는 더 이상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가서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가서 볼 때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나타나냐? 인간을 속박하는 체제를 가지고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전체주의와 같은 그 체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을 컨트롤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세상이 흘러가는 것,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어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 경제 할 거 없이, 문화 할 거 없이 심지어 예배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일에서조차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다. 우리 아이들이 통과해야 될 그런 시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를 시행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국가예요. 하여튼 어떤 유전자를 가졌는지 몰라도 민족성이 사회주의 집단주의를 좋아해요. 개인의 이런 그 활동 이런 것보다 집단으로 뭐 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요 근래에 이제 김정은이가 죽는다 뭐 죽었다 뭐 등등 해서 하여튼 북한에 이제 급변 사태가 이제 생길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죽었다 해도 저 북한이 무너진다 해도 과연 우리가 그 무너진 것을 정말 감당을 하고 저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해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몇 년 전까지 확실했는데 지금은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 그래서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 앞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큰 광야를, 이 거친 광야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넘기고 가야 할까. 제가 요 근래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분 설교를 올려놨더니 우리 교회 아마 사이트를 통해서 한 15만 회 이상 이렇게 올라갔어요. 나이가 한 48살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연락을 했어요.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을 제대로 구원하고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강력한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설교자가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전에는 정말 광야가, 거친 광야, 피폐한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광야를 예비하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제대로 준비가 돼야 여러분에게도 올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더십에 달려있는 거예요. 리더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사랑침례교회 방향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광야를 나도 예비를 하고 예상을 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투쟁을 하면서 이 광야를 헤치며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광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피폐한 곳이에요. 먹을 물이 없는데요, 먹을 음식이 없는데요,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신명기 표현에 따르면 불뱀이 나오는데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이와 같은 곳. 그러니까 물리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광야도 될 수 있고 정신적인 광야도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 신명기 8장에 가서 보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오경이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씀이 가서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영감이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유명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준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40년 동안 이 피폐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길을 기억을 해라.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어떤 악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실황 중계를 듣는 어떤 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장하고 계신다,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불평해요. 그 차이가 뭐냐, 모세는 광야 이거 40년 지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어떤 상태가 됐어요? 빈 그릇이 됐다 그랬어요. 빈 그릇,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에 완전한 빈 그릇이 됐다. 그 이후에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런 승리를 이렇게 획득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일 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엘리야에겐 혹독한 그런 그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주시고 엘리야를 무장을 시켜서 아합과 그의 악한 대언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다. 다시 말씀드려 모세처럼 빈 그릇이 됐다. 빈 그릇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지난주에는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잠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누가 물으면 부활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기 위해서 이 몸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살과 피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느냐? 부활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부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냐? 물론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지만 참 사람으로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체험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어떤 사람이 되려고? 빈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빈 그릇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세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을 하시고 완전히 빈 그릇이 되셔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빈 그릇이에요. 이게 빈 그릇.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빈 그릇이 됐어요.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광야, 인생의 광야든 무슨 광야든 이 광야를 저와 여러분이 이기면서 나가고 투쟁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사람이 돼야 된다. 광야의 사람이 되는 거의 핵심이 뭐냐? 빈 그릇이 되는 거예요. 빈 그릇. 그래서 오늘은 신약시대 최고의 성도 그리스도인인 이 바울의 일생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사도 바울의 빈 그릇과 광야 체험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냐. 빈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 우리 한국말로도 위키백과 이렇게 치시고 가서 뭐 사도 바울 치시고 영어로는 뭐 위키피디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이트 가서 세인 폴 이렇게 이제 치시면 아니면 어파슬 폴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객관적인 이와 같은 거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 가서 위키백과 우리 한국말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전하는 열정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다 돌아다닌 사람이다. 얼마를 돌아다녔냐? 무려 2만 킬로미터. 여기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런 서신서들은 초대 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어떻게 한 인간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위키피디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고백을 한다. 유대인에게 5번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당해서 죽음의 위험에 빠졌다. 하여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와 구분이 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 교회, 기독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바울의 사상은 기독교의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여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 여러 사람을 택했지만 결국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충만하게 복음사역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미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기 있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면에서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정신이 순수하고 고상하며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이 실제로 강하고 분명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하고 이로 인해 자기 동포로부터 심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말년을 가서 보면 그들의 고소로 인해 그는 가이사라에서 약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그 뒤에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다. 그 이후에 재판 결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가 2년 뒤 옥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옥에 갇혔고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 이와 같은 그 사형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대다수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삶입니다. 자, 그거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말을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하면서 쭉 밑에 그가 약 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고통을 당했던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서른 가지 이유 이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지금 금요일마다 이제 강의를 합니다. 이거 강의를 하면서 여기 바울이 마흔에서 하나 뺀 매 서른 아홉 대 맞는 그 매를 그 등에다가 다섯 번을 맞았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파이프 목사님이 어떤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서른 아홉 대씩 이 등에다가 이와 같은 채찍질해서 이렇게 매를 맞게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맞게 되면 사람이 이게 걸어 다닐 때 근육이 제대로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아서 평생 고통 속에 다녀야 된다는 거야, 평생.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상화 이런 걸 가서 보면 매를 맞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코에 매를 맞고 코가 삐뚤어지고 코가, 그렇죠? 예, 등이 굽어요. 이거 매를 이렇게 하도 맞아서 등이 굽고 코가 굽고 그런 모습에 이 바울이 이렇게 초상화나 이런 걸로 표현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평생 걸어다니기가 어려운 가운데 코가 부러지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 2만 킬로미터를 배를 타고 다니고 산을 넘어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요? 기쁨의 사도로 기억해요. 기쁨이 넘치는 사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정말 코뼈가 부러지고 등이 다 그렇게 굽어서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16장 25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과연 우리 목사라고 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말 모든 상황에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물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눈에 병을 고쳐주고 그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늘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뭐 모르긴 해도 뭐 3분이고 4분이고 얼마 동안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거기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빈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3분 동안 예수님이 나타난 거, 다마스쿠 도상에서 나타난 거, 그거 보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빈그릇이 되는 그런 과정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3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몇 차례씩 넘겨가면서도 기쁨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옥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에게 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그래서 이 그리스 지방인 남부지역이 아가야 이 지방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서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로 다 이 사람들을 유혹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을 배신하는 이런 일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의 그 인간적인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아주 애잔한 서신이에요. 특별히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읽어야 될 그런 서신이다. 왜 그러냐? 배신당하는 일이 답안사로 있는 게 그게 목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가운데 그 인간적인 섭섭함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한 이런 그 성경 기록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사역, 복음 사역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역 이거 하는 거 이걸 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냐?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또 뭐까지 줬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까지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2절 오히려 반대로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그 전에 믿지 않을 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하던 그런 모든 일들 다 내다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목회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행하던 그 악한 일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간교하게 걷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걷다르고 속다르고 하면 안 돼요. 일구이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바울이 늘 강조한 게 투명한 양심, 투명한 양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투명한 양심을 갖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만사형통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늘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예수님 믿고 이게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그래서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나 자신을 추천한다. 더러운 일, 속이는 일, 거짓된 일,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할 때 부부 간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이 되는 거고 교회 생활할 때도 해당이 되는 거고 밖에 나가서 사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없는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갔다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도 들어가지 않고 튀어나와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거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이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저 옆에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저 창문을 암막커튼으로 쭉 내리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암막커튼을 이렇게 쳐놔서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목사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냐?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 날까지 하면 요 근래 금요일 날 이제 30분짜리 두 개를 하면 일주일에 네 개를 준비를 해서 이게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떨 때는 참 힘듭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예, 다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느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아는 그런 빛,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주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봐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도 돼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릇이 많은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지금 같으면 뭐 사기그릇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 그릇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나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이잖아요. 가장 값싼 거. 그렇죠? 이 질그릇,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 내 빈 그릇인데 나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아. 좋은 그릇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내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마귀들을 내쫓기도 하고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데 이러한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빈 그릇으로 있다는 거, 빈 그릇으로. 빈 그릇 가운데도 철저하게 질그릇, 쓸모가 거의 없는 허드레 일에만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질그릇으로 지금 남아있다. 바울이 지금 나는 빈 그릇이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가정 생활하든 사회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그 질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이 모세에게도 발생했고 그 일이 누구의 엘리야에게도 발생을 했고 그 일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까지 발생을 해서 광야의 체험을 하며 빈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8절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고난이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런 일 고난을 당한다고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당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는 사람이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이 구원받는 것은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어느 면에서 쉬울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성화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그 일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네.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광야가 오잖아요. 지금까지 애국운동하면서 이걸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턱 광야가 오게 돼 있잖아요. 그 오는 게 어느 면에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나가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예,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어떤 광야가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사망이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 죽음에 넘겨진 그런 일, 세상에 고소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다 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에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며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오게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여러분 좋지 않은 거죠? 예수님 믿는 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특별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광야가 다가올 때 빈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함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건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이렇게 하다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영예를 얻을 때도 있고 치욕을 받을 때도 있고 나쁜 평판을 받을 때도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속이는 자 같은데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어떨 때 가능해요? 내가 빈 그릇이 될 때. 가서 보니까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주 뭐라 그럴까 핵심 모토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이게 인간으로 이걸 겪으면 살 수 있을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빈 그릇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빈 그릇이 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시리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 다시 말해 그는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딱 3분 만나고 나서 그냥 완전히 모든 게 다 바뀌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다고 하던 자들에게 거기로 먼저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먼저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다마스쿠스에 만나서 다마스쿠스에 치료를 받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곧바로 뭘 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8절에 그 뒤 3년이 지나서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광야에 가서 3년을 거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를 거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3년, 아니 3년 근처 어느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 이제 갔을 것이다.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 기간 중에서 가장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이 아라비아 광야라고 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유가 하나뿐이 없어요. 자, 그럼 아라비아 사막은 지금에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그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어디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예, 그러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데가 저 밑으로 가면 있어요. 그렇게 엄청 넓은데 그가 어디로 갔을까? 모릅니다. 왜 갔을까? 모릅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 몰라요. 왜 다른 사도들처럼 곧바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모릅니다. 왜 이 공간이, 이 기간이 공백으로 남아있냐?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간에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려줬지만 그 예수님의 뜻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대는 도시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광야의 시간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서른 살쯤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 30년 동안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저기 터키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엄격한 그 율법 교육을 받다가 뭐 한 10살, 12살 돼갖고 예루살렘을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갖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사람 앞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엄격한 그런 분파로 살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 30년 동안의 그 과거. 그렇죠?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서신서를 14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깊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깊이. 과거의 그 유대교가 무엇이었는가 깊이 생각해 봤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줬으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예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다시 말해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그런 일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이야기하기 전에 듣고 싶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끝뜻을 알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싸우는 이와 같은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대로 16세기,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나타났어요. 청교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을 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다. 영어로 Dark Night of the Soul. 여러분 구글에 가시면 영어로 하신 분은 Dark Night of the Soul을 치면 그러면 청교도들의 많은 그런 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다소의 바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뭐 2년이든 3년이든 한 그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지나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광야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대개 고독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고난당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 다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 끝이 좋습니다. 그 끝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거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다 광야를 지났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모세가 그랬어요. 다음 주엔 제가 다윗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다윗의 그 고통의 시간, 왕이 되기 전까지 그 13년 동안 돌아다니던 그 광야에 떠돌던 그 시간,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갈멜산 승리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 광야로도 도망가서 거기서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명을 부여받고 나머지 일을 마감을 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누가 처음에 나와요? 침례자 요한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가서 거했어요? 광야에 가서 거했잖아요. 광야에 거하는 동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의 영이 강하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영이 강하게 됐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어요. 말틴 루터도 광야를 통과했어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거를 통과해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과의 와 같은 교제가 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광야의 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독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빈 그릇이 돼서 나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거친 사람이 인생에서도 성공을 하고 사역에서도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은 우리 이제 여기 20살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 청년의 시절에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뭐가 잘 되고 나가다가 중년의 시절에도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이 오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쯤 돼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 고통, 이 질병, 이게 엄청나게 아픈 이와 같은 그 통풍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와서 그냥 목회 사역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그냥 주저앉아서 낙심한 그런 기간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도 전립선 암이 걸려갖고 죽을 뻔한 것과 같은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살아나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이런 일이 오게 된다. 이렇게 깊은 그런 밤이 오래 지속이 되는 사람이 있고 짧게 지속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거치면은 사람이 정년이 되는 거예요. 이 금괴를 이렇게 금덩어리를 이렇게 땅에서 해놓으면 이게 전체가 금이 아니잖아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용광로에 넣어서 재련을 해야 찌꺼기는 다 위에 뜨고 나머지 밑에 금이 남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 영혼의 고독한 마음을 지나게 하신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그냥 평탄한 그런 길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하다 보니까 온갖 핍박도 많고 저에게도 많은 그런 광야가 닥치고 있고 지금도 닥치고 있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를 거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내가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좀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아이들과 함께,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 교회를 형성했으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더구나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며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해야 가장 값지게 쓸 수가 있을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일생을 가장 값지게 쓸 수 있을까? 초가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초에 4분의 3이 이미 타서 요만큼 남은 사람이에요. 요만큼. 이게 많이 남았을 때 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인가?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깊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유대교 랍비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한 12살쯤에 예루살렘에 보내서 가말리엘 밑에서 뭐 모르긴 해도 10년 15년 공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온 세상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약 3년이고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14권을 로마서같이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증서를 사도 바울이 이 펜을 써서 기록을 하게 된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학식을 사용해서 그의 펜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간이 힘든 거예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조직신앙을 올바로 확립을 해서 어디를 설교해도 모순이 되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은 책을 봐야 됩니다. 많은 영상을 보고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야 그래야 좋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다니는 게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거쳐야 그래야 정련된 금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결국 이 3년 정도의 이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빈 그릇이 돼서 이 세상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 그의 삶, 그의 사역 이 모든 거 진행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표현하면 여기 우리가 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치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바울은 빈 질그릇이에요. 그 안에서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사니까 등에 39대씩 매를 맞아 등이 휘어지고 코가 부러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생을 해도 낙심하지 않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빈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 그릇이 된 상태에서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 그의 생각과 비전이 예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린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광야의 체험, 영혼의 어두운 밤 이 체험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전 삶을 주님께 바치고 어려움 당해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을 보인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병 때문에 절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 너무 공부가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 이번에 앞날을 두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4.15 총선이 참패한 이후에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벌써 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보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저도 같이 울고 싶어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백성이 이렇게 무지할까? 근데 무지한 거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렇죠? 엘리야 당시에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겨우 7,000명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모세 당시에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몇 사람만 불평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가 그랬고, 여러분 말틴 루터의 시대에 유럽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걸 외친 사람이 말틴 루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어떻게 이 온 유럽 땅에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걸 외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이것 때문에 머리가 미칠 지경이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을 지배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특별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앞부분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은 수많은 사람들, 성공하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36절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았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두기에 합당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다. 무슨 얘기예요? 광야의 체험을 하고 일생을 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다. 항상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체험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특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가장 잘 구현했어요. 예수님 그 표현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 헌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서 4장 7절에 질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사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죽을 때 무엇이라고 기록했나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기록한 겁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아마 네로 황제였을 거예요. 네로 황제 앞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재판정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재판정에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이 바로 그 옆에 내 옆에 서 계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알려져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준 말씀을 보세요. 맨 마지막엔 어떤 사람도 자기와 함께 그 재판정에 선 사람이 없다 그래요. 누구만 섰어요? 예수님만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내가 사랑하던 모든 사람은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서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빈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채우길 원합니다. 광야가 다가와도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마치길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직업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혼 생활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국가가 어떤 체제로 변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혼자 있다 해도 주님과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